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블로그를 통해서 서울대를 은퇴하신 노 교수님이 썼던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서울에 있는 유수한 세계대학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곳에서 느꼈던 자기의 감정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70%의 응답자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노 교수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이겠죠. 80%의 응답자가 73세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놀라시는 분 많군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그 나이에 당신의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그때 돌아가시면 퇴직금과 은퇴했을 때 남은 돈들이 적당히 보관되어 있을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다 이 세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부모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가 되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73세가 다 되었으니 곧 죽어야 할 나이이네요. 자식 조심합시다. 라는 말로 블로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계신 많은 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저에게 오해를 갖지 마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유산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아마도 실망스러울 겁니다. 아마도 미울 겁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서 더더욱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손 벌리면 당할 장사가 없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를 향한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노 교수가 기록하고 있는 블로그의 내용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모에 대한 잃어버린 마음을 가진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잘 알려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돌아온 탕자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고 한 번쯤 해볼 법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 더 중요한 게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서 아마도 이해가 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잃은 양과 잃은 은전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두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15장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로 구분된 한 그룹의 이야기와 그들이 예수께로 가는 모습을 보며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예수님까지 그렇게 나쁜 목소리로 외쳐댔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또 한 그룹, 이 두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이야기가 아무런 분리가 없이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조그마한 제목으로 잃은 드라크마 혹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검은 글씨로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을 할 겁니다. 뭐 글자가 검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동일한 근자겠지만 색깔이 다른 성경들은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 구분해서 설명해 놓았을 겁니다. 결국 앞에 두 비유가 하나의 비유이고 그 비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잃은 양에 관한 이야기이고 잃은 은전에 관한 이야기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먼저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어느 부모가 선뜻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도울 게 없으니까 못 돕더라도 도울 게 있다면 아마도 도와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재산 중에 얼마를 주십시오라는 얘기보다는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나에게 돌아올 텐데 지금 미리 그 재산 달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유하게 표현해 놓으니까 아들이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께 아버지 유산 주세요 라고 하면 건강한데 주실 분들이 있겠어요? 안 주죠? 주십니까? 그냥 도와달라면 줄 수는 있지요. 근데 유산으로 주십시오. 어차피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아들이 있다면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요놈 봐라. 아직 못 떼먹었구나 요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아예 안 주려는 마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 내 거 될 텐데 지금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응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기의 모든 유산을 딱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둘째에게 하나는 첫째에게 준 겁니다. 둘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첫째에게도 준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없는 겁니다. 없죠. 유산을 받았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유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유산을 받는 순간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려 그 잃어버린 아이가 당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고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다 긁어 모읍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삽니다. 형의 표현에 의하면 창녀들과 놀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썼을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 다 써버렸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자 먹고 살 일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돼지를 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묻혀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그놈 참 꼴 좋다. 그렇게 아버지를 죽으라고 매도하면서 그렇게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 가더니 결국 돼지 치는 꼴이 되었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아주 금기시 되는 동물입니다. 천하디 천한 사람이나 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더 불쌍한 것은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돈을 잃어버렸고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 먼 타국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둘째 아들이 그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나의 과거의 삶이 희망과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제갈길로 가다가 길을 잃고 그 험한 곳에서 목이 쉬도록 목자를 불러제끼는 그 처지가 된 겁니다. 어디서요? 먼 나라에서. 양은 압니다. 목자를 잃었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압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것을 이 아들은 죄라고 인식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가 이 둘째 아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거부했고 아버지를 외면하여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현실에 놓여 있었던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자세지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아무런 구석도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쇠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름과 상실에 대한 뼈저린 인식이 그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죠. 남이면 가까이 못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돼지 우리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잘 못 지나가셨으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돼지 싣고 가는 차를 만나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어떤 냄새가 나던가요? 굉장히 고약하죠? 돼지우리가 집에 있는 집은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나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돼지를 치고 있고 그 옷으로 그 몰골로 집으로 온 거예요. 뭐 어디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광내고 새 옷 차려입고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냄새는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했던 행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돈 갖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그 행동 속에서 표현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갈아끼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신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나 은전을 찾았던 그 여주인처럼 그렇게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되찾은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둘째를 찾았을 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런 감사, 감격,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둘째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아버지 얼굴에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슨 좋은 일을 들어도, 좋은 것을 가져도 아마도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집안 풍경을 맏아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놀란 거죠.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뭔 일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 로또라도 맞은 거 아니냐? 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신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잔치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째 아들은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립니다. 노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그 귀하고 귀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십니까? 저놈이 한 짓을 모른단 말입니까? 저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는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이 말은 건 뭘까요?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을 놈을 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굳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렇게 당신 재산 다 날려버린 저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저 극악무도한 놈을 그렇게 사랑해 준다고요? 나는 뭡니까? 라는 이야기죠. 나를 이렇게 차별대우해도 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럴만하죠? 아, 그럴만하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첫째에게는 들리질 않습니다. 무 말이에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너 그거 알잖아. 아는데 왜 그래? 내 거 다 네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뭐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꼭지가 도는 겁니다. 나에게는 지난 몇 년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왔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아무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만한 것이 없었는데 저 아들에겐 저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우리 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주워온 아이 같습니다. 이 심정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보면 첫째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아들은 원래는 당신의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과 그 아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버지가. 사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죠. 아, 그렇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동일합니다. 첫째 아들도 사랑이고 둘째 아들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동일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얘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누린 모든 영광 너도 누리지 않았니? 너는 한 번도 굶지 않았고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너를 홀대한 적이 없고 내가 먹을 때 너도 먹었고 내가 기뻐할 때 너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니?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되찾지 않았니? 그러니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너도 그렇다면 너에게도 동일하게 했을 거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잔치가 벌어진 집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집에서 화를 내고 있던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대문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나와 권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야 왜 그러니? 너 아버지 마음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다 내 것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건 뭡니까?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비결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명령을 지키는 길 이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죠. 아버지에서 어떤 부분은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죄를 용서받고 아무 것이 없어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에게는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첫째 아들에 있는 감정은 뭐였냐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려서 그 아이를 고난 가운데로 내치는 거였습니다. 그러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은혜와 은총으로 받아주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 정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꼴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천국 나라를 선포하면서 바로 너희가 그 나라의 주인이다. 나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자 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착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사랑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은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거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처럼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두 말 않고 일을 한 거예요. 마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죠. 바리새인들과 동일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우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최고 앞장서서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그날에 못 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나라 주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를 들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행한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봉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첫째 아들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이 대우해 주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대우해 주길 원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아버지께 자기의 과오와 실수 그리고 사랑에 그리워서 왔지만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잔치도 배설하고 옆에 앉아서 맛있게 먹지만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 어디에도 아이야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첫째에게는요, 그 아이에게 나아가서 얘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나와 함께 있는 게 다 네 거야, 너 그거 알잖아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고기는 뜯고 있고 포도주는 마시고 있지만 아버지가 즐거워하고는 있지만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용서를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는 거 보면 용서한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어때요, 근데? 잔치자리는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동일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와서 인자한 말로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내 것은 다 네 거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디가 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되세요? 익사이딩한 건 둘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둘째가 되길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열심히 봉사 헌신한다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오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 불평과 저주와 분노를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특심한 자가 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심할까요? 저 아닐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 마음 안 가실 테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그런 마음 안 가질까요?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으면 누가 사랑받겠어? 근데 하나님이 얘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너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했으면 번지수가 틀리다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하고 안타까울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안 믿고 마지막에 죽을 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분한 생각이 드시죠? 안 드세요? 판판이 세상에서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그럴걸.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루지는 못했지만 시편이나 고린도후서나 유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크신지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없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찾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한번 받아볼까 해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결과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내 자기의로 그렇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매진하며 달려가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함과 그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천지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저런 일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내 인생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나를 당신의 일 가운데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상실된 채 내 의의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기쁨으로 그 잔치에 동참케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